23절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 조건. 그래서 문단 2. 형식적 제한 조건을 생각해 보자. 정의관에 마땅히 부여되어야 된다. 이것이 정당성이라는 개념이나 도덕성의 의미, definition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definition 그 자체만으로는 그걸 아무리 분석해 봤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줄 수가 없다. 어떤 definition을 채택할 때 그것이 갖는 장점은 그로 인해 결과되는 이론이 다른 기준에 비추어봐서 타당하다라는 것이지, definition 자체만 아무리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정당성 개념의 최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단 3, 188페이지. 그럼 이 형식적 조건들의 적합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바로 그들의 제도에 대해서 상호간에 하게 되는 요구들이 상충하는데 그 상충하는 것을 조정하는 임무를 어느 것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 임무를 방해하거나 이 임무와 무관하다면은 그런 형태의 조건은 제외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기주의적 형태다. 문단 4. 첫째로 모든 원칙은 일반적이어야 된다. 제너럴해야 된다. 정의관의 모든 원칙은 일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원칙만을 채택하게 되는 원초적 입장을 구성해야 된다. 즉 그 원칙은 고유명사나 특정한 설명이 감추어진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정식화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이한의 부를 극대화하라 이런 원칙을 채택할 여지가 있는 원초적 입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 롤즈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약간 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다만 상식 차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떤 진술에 사용된 용어가 고유명사나 특정한 설명이 감추어진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한이라고 특정을 안 하고 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책을 번역하고 어떤 책을 저술한 사람 이렇게 하면 결국 고유명사를 쓴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록 어떤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원칙을 마련할 방도를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야 된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지의 베일에서 말하는 무지의 형태 중 하나가 반드시 고유 개체를 확인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원칙을 고수하게끔 되어 있어야 된다. 왜 일반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되느냐? 189페이지 문단 5. 제1원칙이란 질서정연한 사회의 영속적인 공공헌장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명제를 어디 뭐 가훈으로 걸어놓는 명제를 선택하는 문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충하는 요구를 조정하는데 영속적인 공공헌장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령님의 영도 아래 모든 것을 잘 해나가자. 영속적인 공공헌장이 될 수가 없죠. 무조건적이므로 그것은 정의의 여건 아래에서는 언제나 적용되며 어떤 세대이든 간에 각 개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누가 수령이라든지 누가 코가 오뚝하다든지 누가 어떤 책을 썼다든지 누가 몇 대 대통령이라든지 라는 우연적인 특수 사정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는 안 되며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원칙은 제너럴 해야 된다는 요건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단 6. 다음으로 원칙들은 그 적용에 있어서 유니버셜, 보편적이어야 된다. 원칙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이 자기 모순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원칙들은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원칙을 준수할 경우에만 합당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원칙 또한 용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모순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원칙은 뭐냐? 논리적으로는 자기 모순적인 원칙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인간 사회 질서의 상호작용이라는 당연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자기 모순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원칙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원칙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쳐도 된다. 가장 똘똘하게 사기를 치면 괜찮다. 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도 된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원칙을 준수할 경우에는 합당하게 따를 수 있는 원칙, 무임승차의 원칙은 누군가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임승차를 채택하게 하는 그런 원칙은 다른 사람들은 뺑이 쳐라, 나는 거기에 올라탈 테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공공헌장 노릇을 할 수가 없죠. 비밀스러운 자기 삶의 지침은 될 수 있겠지. 나는 무임승차가 내 삶의 지침이다, 좌우명이다. 내 좌우명 무임승차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정당성의 원칙이 갖는 임무, 정의관이 갖는 역할에 비추어 봐서는 영 글러먹었다. 그래서 얘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이어야 된다. 문단 7. 일반성과 보편성은 각기 다른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만인은 페리클레스의 이익에 봉사해야 된다. 만인은 이명박의 이익에 봉사해야 된다는 것은 보편성은 만족시키지만 일반성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만인은 해가지고 그 원칙을 모두가 적용받는다. 모두가 적용받는다. 그러면 아까 무임승차는 모두가 적용받지 않죠. 무임승차는 나만 빼고 너희들은 다 본분을 다 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는 않는다. 근데 만인은 뭐뭐 해야 된다. 나를 포함해서 만인은 뭐뭐 해야 된다는 것은 보편적이죠. 다만 만인은 뭐뭐 해야 된다의 뭐뭐 해야 된다에서 봉사하게 되는 이익이 고유명사나 사실 고유명사를 숨기고 있는 일반적인 설명을 가장한 것이라면은 일반성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또 일반적인 원칙이라 해도 보편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제한된 특정한 계층의 개인, 예를 들어서 머리 색깔, 계급상의 지위 등 특수한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특성에 의해 선정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것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교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교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교사가 되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안아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숨기고 있는 반은 없어요. 고유명사를 숨기고 있는 반은 없고, 또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고유명사가 되는 사람들도 아니죠. 개인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 임용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사립학교에 취직을 하거나 해서 자신에게 교사로서의 특유한 책무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죠. 물론인데 과연 정의의 원칙이 머리 색깔이나 계급상의 지위와 같이 특수한 특성에 의해서 선정된 집단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바로 얘기하는 그런 게 바로 정의관의 역할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교사에게 어떤 임무,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뭔가 더 일반적인 도덕적인 인격으로서 만인에게 적용되는 원칙들의 결과로서 2차적으로 도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도출의 공통적인 기반을 갖는 것이지 다짜고짜 어떤 집단을 특성해가지고 이 집단은 뭐하고 이 집단은 뭐하고 이렇게 의무를 할다 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해도 보편적인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헌법의 구조를 채택하고 입법을 하고 입법한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칙들이 도입될 수 있겠지만 정의의 원칙은 아니다. 190페이지 문단 8. 세 번째 조건은 공지성, publicity다. 이는 개항문적 입장으로부터 자연히 생겨난다.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공공적의 땡땡땡 정의화를 위한 원칙들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원칙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원칙 자체를 액면 그대로 애누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동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사회협동체제의 안정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지성이라는 조건은 문단 8의 맨 밑에 19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 존재로서 목적의 왕국의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한에서 칸트의 정언명령 이론에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왕국을 윤리적 공화국으로,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도덕 원칙을 그 공공헌장을 갖고 있는 공화국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은밀히 운영하는 밀교적인 원칙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멍청한 대중들은 그런 원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특단의 엘리트들이 그 원칙을 운영하면서 내가 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은 공지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공지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도덕적 인격으로서 충분히 알아야 될 바를 다 알고 그 협동 작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사실상 일부에 있어서 수단으로서 대우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나 어떤 수단? 그 밀교적인 원칙이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피터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든지 원 월드 세계화의 윤리를 보면은 그러한 공리주의 원칙에 의하면은 사실상 기부를 그의 이제 기초적인 생활을 하고 직업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 에까지 낮출 때까지 공리주의적 의무가 존재한다. 다른 빈곤 국가에게 원조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영화도 한편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화 보는 거랑 직업 생활이랑 큰 관계가 없으니까 단 하나의 CD도 사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단 하나의 맛있는 맛집에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리주의 원칙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다만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안 한다. 사람들이 애초에 에이씨 그럴 거면은 뭐하러 내가 기부하느냐.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의무에 위배하고 저렇게 해도 의무에 위배하는데 나는 그냥 말란다. 사람들이 all or nothing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에서는 특단의 밀교적 대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11조다. 이것이 당신 삶의 11조다. 10%의 원칙. 뭐 이런 걸 제시하거나 해가지고 겉으로는 사실 그렇게 다안 해도 되고 조금만 일단 그 기부 원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밀교적이다. 또는 뭐 미시시피 주에서 사실 그 흑인이 무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흑인이 백인 소녀들을 강간했다는 죄목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변호인이 상당히 변호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인 미친 백인들이 막 흑인들을 사적으로 린치하면서 막 방화를 하고 사람 막 죽이고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죄가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폭동, 백인들의 폭동, 사실상 그 백인들로 이루어진 경찰들도 방관하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물론 경찰들이 똑바른 경찰들이라 가지고 사정이 다잘 되면 좋겠지만 경찰들은 이미 백인들로 차 있는 상태에서 배심원 중에 한 명인 내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이냐. 공리주의 원칙이다. 그렇지만 이 결과가 이 사람은 무고한데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사적 린치를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죄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린치를 막는 효과도 없을 것이며 사법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밀교적으로 해야 된다. 밀교적으로 은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목적의 왕국이 아니다. 그 사랑의 테스트 중에 로또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연인이라든지 연인이 있다. 아직 뭐 결혼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이 있는데 로또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로또가 되었을 때이 칸트적인 목적으로서의 사랑과 공리주의적 사랑과 그냥 사랑과 사랑하지 않는 게 있죠. 칸트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로또가 되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나 로또 됐다고 이러면서 기쁨을 잠시 같이 나누고 같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공리주의적 사랑은 뭐냐? 로또가 됐어. 그리고 그 사람과 계속 일생을 같이 한다 하면은 변함이 없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안 가르쳐 주고 잘해주는 거지. 잘해주면은 로또가 돼서 잘해준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이 사람이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구나 이러면서 감동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야, 이 사람이 로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응단 저게 공돈인데 공돈 중에 일부를 나한테 반 정도 준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돈을 아껴가지고 자기한테 엄청 잘해준다 이렇게 느끼면은 행복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모른다. 밀교적이다. 공리주의적 사랑이다. 그냥 사랑은 뭐냐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일단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고 있다가 원칙이 없어. 원칙이 없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계속 지내다가 계속 지내다 보면은 아, 이 사람 난 로또가 됐는데 로또가 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장면이 눈에 띈단 말이야. 상대방은 로또가 된지 모르니까. 근데 나는 로또가 됐기 때문에 이 괴상한 이제 자존심이 생기는 거지. 내가 회사를 확 사버릴 수도 있는데 감히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결국은 소원하게 된다. 이것이 그냥 원칙 없는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로또가 되자마자 안녕 빠이빠이 이러고 왜 빠이빠이냐? 성격이 맞지 않아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하지 않는. 최근에 뉴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기혼자의 70%가 로또가 되면은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기혼자의 70%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기혼자분들은 나는 3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문단 9. 또 하나의 조건은 정당성의 개념이란 상충하는 요구들의 서열을 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정당성 원칙의 역할이 바로 대립적인 요구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바로 생겨난다. 그래서 이런 상충하는 요구들의 서열을 정해주지 못하는 원칙은 정의관의 원칙으로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구 조건에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그리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이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일 기본 구조의 1체제가 2체제보다 낮다고 평가되고 2체제는 3체제보다 더 정의로울 경우에 1체제는 3체제보다 정의롭다. 갑돌이가 금메달, 을돌이가 은메달, 병돌이가 동메달이면은 이렇게 돼야지. 갑돌이가 을돌이보다 잘하고 을돌이는 병돌이보다 잘하는데 병돌이가 갑돌이보다 잘하는 순환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행성 조건은 당연한 것이다. 순환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 어떤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정의관을 선택하는 것이 자의적인 일이 되겠죠. 순환이 나타나면 어느 사람이 1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의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그 판정은 무엇에 의할 것인가? 이 어떤 기본 구조가 더 낫다고 생각되는 판정은 첫째로 완력, 힘, 물리적인 힘이나 교지, 사기쳐가지고 서로 어떻게 잘 사기를 치느냐. 어떻게 사람을 가문의술로 속여가지고 이 원칙이 저 원칙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 완력에 불과한 것이다. 완력이 달라야지만은 위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위협을 통해서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의 입장은 아니다. 첫째로는 이 힘에 의하면은 힘이 달라질 경우에는 힘이라는 것은 자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조가 우연히 힘이 좋은 사람들이 채택할 기본 구조였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정의의 여건에서 한 인간 개인은 관계의 질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힘이라는 것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어떻게 연합 하느냐에 따라서 힘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연합이 우연히 이 연합이었다가 저 연합이었다가 이렇게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환을 결과하는 얘기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완력이나 교지에 호소하는 것은 순환을 가져와서 이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충하는 요구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는 요구되는 의미에서의 서열, 즉 사람들이나 그들의 처지에 있어서 어떤 적합한 측면을 근거로 한 서열을 정할 수가 없다. 없는데, 다시 말하면 위협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으로 정할 수가 없는 서열인데, 그러한 서열을 곧바로 정의의 원칙의 서열에 투사하는 것은 정의관의 역할에 맞지가 않는다. 왜냐하면은 원칙이나 위협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라는 것은 딱히 정의관을 만들지 않고서도 그냥 자연적 상태로서 나타나겠죠. 사람들이 충분히 서로 샬라샬라 말을 하기만 하면은 위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냥 나타날 것이다. 정의관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 헛짓거리 하는 것이죠. 헛짓거리 하자는 사람들이 바로 브레스웨이트와 고티에다. 그래서 브레스웨이트와 고티에는 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서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에서 최소 양보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협상 결과를 채택하게 된다.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 그것은 이 주석 10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도덕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만한 원초적 상황에 관한 적합한 데피니션이 빠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인포메이션 문제가 들어가게 된다. 누가 누구보다 힘이 더 크다든가, 누가 트럼펫을 불고 누가 피아니스트를 치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미 인포메이션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인포메이션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의 적합한 지위는 음미된 바가 없죠. 그 인포메이션들의 적합한 지위는 음미된 바가 없다. 애초에 이 사람이 왜 힘이 많으냐, 왜 힘이 적으냐, 그냥 그런 것이다. 과연 이것이 이 인포메이션 문제는 특히나 사람들이 관계의 질서에 의해서 결국은 힘이 결정되는 현대사회의 상충하는 요구들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적용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자본과 노동자가 협상을 한다. 그럼 노동자는 파업을 해서 노동력을 철회시킬 수 있고, 자본가는 재산권, 공장 폐쇄를 하거나 폐업을 해서 자신의 자본을 스트라이크할 수 있다. 이런 협상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리를 전제로 한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은 한국 사회처럼 거의 파업의 50% 이상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형사처벌한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전략이 엄청 제한돼 있죠. 그 다음에 자본가가 재산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 그 재산권을 스트라이크한다, 철회한다라는 전략도 합당한 것인데, 애초에 그 재산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의 문제를 정할 때는 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이 없으면은 협상에 있어서 협상을 한다는 공허한 원칙 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우연적 여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개인적 선호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도덕적으로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애초에 그런 질서에 의해서 그런 힘이 결정된 그 질서 자체를 무엇으로 또 정당화할 것이냐의 인포메이션의 무한 소급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흥정의 이론, 바르게닝의 이론에 의해서는 정의의 개념을 해명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원초적 입장, 특수한 바르게닝의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 살펴봤고, 다섯 번째, 문단 10, 다섯 번째로, 마지막 조건은 최종성, finality라는 조건이다. 당사자들은 원칙들의 체계를 실생활의 판단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메타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생활의 판단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요구들을 뒷받침할 논정이 도입하게 될더 이상의 고차적인 기준이란 실생활에 있어서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헌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로부터 성공적으로 추론했음을 보이면 결정적인 것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결정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한국의 헌법이 정당하냐, 라는 문제는 실무상 다루지는 않겠죠. 한국의 헌법이 정당하냐의 문제는 실무상 다루지 않는다. 애초에 헌법재판이라는 체계 자체가 정당하냐 하는 메타적인 질문은 이론적인 질문일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반성되고 음미되어야 할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실무상 최종성은 어디서 끝나느냐? 한국 헌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최종성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에서 어떤 상충하는 요구들을 조정할 때 일정한 해답을 정당화할 때 이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결과다라고 말함으로써 일단 실무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상위의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어야 할 정의의 원칙은 그러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원칙이어야 된다. 그래서 최종성이라는 특성을 갖게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그런 입장이 원초적 입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은 법이나 관습, 사회의 규칙, 일반의 요구를 등간다. 정의 원칙을 도출해놓고 다시 그것을 법이나 관습, 사회의 규칙, 일반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정의 원칙은 있지만 정의 원칙도 실정법에 의해서 수정될 수밖에. 이것은 논의의 순서가 틀린 것. 최종성을 갖지 못하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이나 관습도 존재 자체만으로 어떤 논증에서의 힘을 부여받는다. 일단 만들고 보면 되는 거지, 법을. 만들고 보면. 그런 법을 힘을 실어줌으로써 얼마든지 원칙들을 뜯어 고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 정의의 관이 해야 될 임무에 비추어 봐서 엉터리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원칙들이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정의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가능한 최대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타산의 요구는 이미 원칙들의 전 체계 속에 그에 적합한 비중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요구들을 상충하는 요구들을 조정하는데 정의관을 적용한다. 아니,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지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이익도 고려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원칙에서 이미 그것이 합당하게 고려가 이미 되어 있다. 그래서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다 이익을 적절히, 비중을 주어진 이익들을 다 적절히 고려한 것이지, 거기에다 다시 이익 고려를, 옥상옥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당성에 대한 이상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단 11에 별표하면 되겠죠. 형식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1번,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이며 2번, 3번, 도덕적 인간들의 상충하는 요구의 서열을 정해주는, 4번, 최종적인 심판, 5번,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공지성.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이 정의관의 형식적 제한 조건들이다. 그 자체로서는 전통적인 정의관의 어떤 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리주의의 형태가 공지성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기주의의 여러 가지 변형태들은 배제된다. 일반성의 조건 때문에 1인칭 독재나 무인편성적 이기주의의 형태는 제외가 된다. 또한 일반성의 조건 그리고 문단 11의 마지막 다섯째 줄 내려가면은 또 일반적인 이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서열을 매기는 역할을 못한다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 이기주의 있잖아요. 보편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최대로 최대로 촉진하면 된다. 보편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이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상충하는 요구들이 서열을 매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 말은 해봤자 그냥 쓸데없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 그 결과는 완력과 교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완력과 교지에 의해서 이합집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완력과 교지에 의해서 해결하자 라는 외침이다. 만세 완력과 교지 뭐 이런 거와 비슷하다. 문단 12 그래서 비록 이기주의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불합리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한 개인의 삶의 지침으로서는 불합리하다 실존적으로 불합리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도덕적 입장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즉 내가 이기주의적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왜 도덕적 입장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 이기주의 자체가 도덕적 입장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이기주의는 정당성의 형식적 제한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기주의의는 정당성의 대안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체계에 대한 도전이란 점에 있다. 즉 이기주의를 채택하는 사람은 애초에 인간의 사회를 공공의 협력 체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이나 돌멩이나 인간이나 파리나 똑같다. 그리고 나도 파리 중의 한 마리인데 이 파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 공공의 협력체계로 그걸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근본적인 메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정의의 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의 협력체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인은 만인에게 있어서 만인은 모두 나에게 있어서 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일 뿐이다. 실제 이기주의라는 것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합의에 도달이 안 되죠. 한국 사회에서 정의관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자신들의 현재의 지위, 이익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편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이 안 된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내 이익을 가장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집착하게 되는 심리적 입장일 뿐이지 그것 자체를 정의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2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